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는 진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또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나온 심령들 한 사람도 주님께서 외면하지 마시고 가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거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진 영혼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식어진 영혼을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영혼들마다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교인 수양회를 앞두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 자리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가난하고 정말 간절한 갈급한 심령으로 정말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그러한 심령이 되었을 때에 그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귀하운 말씀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함께 또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로 풀지 말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 금요천양 예배가 없고 바로 그 다음 날 전교인 수양회를 또 우리가 맞이해서 가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하시겠죠? 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죠. 가족 수양회 가시는지 한번 답을 좀 들으시죠. 예, 못 가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옆에 사람이 한번 손을 들어봐 주십시오. 오늘 끝나고 나서 2시간 상담하고 3시간 철야 기도하고 안수 받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 수양회 우리가 조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그 감람산 강설의 마지막 말씀을 한번 나누게 됩니다.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쭉 예수님께서 한번 자리에 앉으셔서 끝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금요 찬양 예배를 이렇게 하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요즘엔 금요 찬양 예배 말씀을 나눌 때 좀 제가 잘 풀어드리지 못하는가 하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설교도 슬럼프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을 종종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들으실 때에도 잘 들으셔서 저로 하여금 낙심케 하지 말고 더 용기를 얻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태복음 마지막까지 정말 은혜로운 말씀으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 강설 24장 2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24장 중반까지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마지막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그때 동반되어서 나타날 어떤 사건들, 징후들을 함께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 본문 그 전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장차 나중에 오시긴 오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는 그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오셔서 형벌과 또 상급을 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비유들의 내용 속에서도 잠깐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에 대하여서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이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와 그 나라 받는 일에 제외되는 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겁니다. 32절을 먼저 잠깐 한번 보시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그리고 각각 구분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봅니다. 이 모든 민족을 각각 구분하는 것을 민족 단위로 구분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 민족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보통 다 잘못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면 모든 민족을 모아서 사람들을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한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는 구절들이 여럿 나타납니다. 신약에 오면 이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로 지칭하고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양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염소는 구약 성경에 양과 구분되어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이 염소는 그저 속죄 제물로서 언급되어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구절을 봤을 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염소 무리 가운데서 양을 구별해 내는 것을 특별히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것을 문제 삼거나 그것을 이슈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무리는 성격상 서로 잘 어울리지 않고 혼합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단 팔레스틴 지역에 보면 종종 그 모습이 같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보면 그 사이즈에 있어서나 그 컬러에 있어서나 그 쉐이프에 있어서 모양에 있어서 그 상당히 양이나 이 염소가 이렇게 흡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뭘 시사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를 우리는 쉽게 분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다 비슷하게 살아가고 있고 너도 나도 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셨을 때에는 그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앞서 비유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양은 주님 오실 날을 충성되게 준비하는 종을 지칭할 수도 있고 이 염소는 반면 게으르고 악한 종을 지칭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대화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오실 때에는 3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인자가 영광 가운데서 천사들과 함께 와서 임금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것은 심판의 보좌이죠. 그 보좌에 앉아서 양과 염소를 나누고 이제 그들과 대화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양과 염소에 대하여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34절을 한번 보시죠. 34절에 보면 먼저 양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41절을 가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주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양들은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고 이 염소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예수님이 양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하는 겁니다. 염소는 너희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말씀에 대하여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그들의 1차적인 반응은 놀라는 거죠. 둘다 놀랍니다. 양들로 세워진 오른쪽에 있는 자들도 그렇고 왼쪽에 있는 자들도 놀랍니다. 양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우리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는 그것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그런 일들을 할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보이기 위하여서 한 행동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들이 당연히 할 일들을 했을 뿐인데 그들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염소들도 비슷한 반응을 합니다. 놀라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렸을 때에 또 목마를 때에 우리가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가지는 그 속뜻은 뭡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못할 것이 없는데 왜 우리들 보고는 안 했다고 그럽니까? 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자와 신자가 아닌 자, 불신자가 가지는 차이입니다. 참 신자는 그 내면으로부터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전 인격이 변화를 받고 그의 변화된 모습이 성숙함으로 그가 굳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선한 어떤 그 행동과 어떤 그런 실천들이 발휘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것이죠.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하고 좋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내가 하는 이것은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준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여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스러울 따름이고 나는 연약할 따름이고 부족할 따름이고 아무것도 내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나의 의를 세울 만한 어떤 근거도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의 전부라는 생각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가지는 반응일 겁니다. 반면 불신자들은 뭐예요? 그들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정한 기준이죠. 그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도덕성과 윤리입니다. 그 윤리와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 자기들은 할 만큼 했다라고 말할 만하죠. 다른 이들에 비하여서 자신들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자신들이 행한 좋은 일과 선한 일과 의로운 일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평균치의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의 가지는 반응입니다. 근데 종종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도 어떤 그런 차이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가지는 반응과 정말 은혜를 알까 싶은 의심을 들게끔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제자반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삶을 쉐어합니다. 쉐어하면 누가 봐도 참 그 사람은 성실하고 믿음의 본이 되고 겸손하고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삶을 쉐어하면 언제나 자기의 죄된 부분들과 연약한 부분들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나눠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 쟤 뭐야? 재수없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해요? 그 겸손에 대하여서 도전을 받죠. 아, 그래? 나는 더 해. 나는 더 부잘 것도 없고 나는 더 그런 죄된 마음을 가져.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이 의로운 것이 하나도 의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 것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도들 가운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성도들이 항상 있죠. 항상 공치사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한 일만 기억을 하는 거죠. 언제나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죠.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불평하고 꾸짖고 판단하는 그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일 것입니다. 여기 양들과 이 염소들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이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 차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답변을 합니까? 40절 한번 보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 45절에도 그 염소 무리에게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형제는 누구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 신학자들에게서도 동일한 의견을 이렇게 모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기 형제가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궁핍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뭐 그 밖에 뭐 순교자들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것 같습니까? 최근에 그래도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기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의 형제의 범위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 우리 옆에 사는 뭐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확대를 해버리면 이 전체 본문은 우리가 장차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 심판의 기준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 기준을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얼마만큼 그 작은 자에게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느냐 불에 들어가느냐의 그 차이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로 보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달리 말하면 소자인 거죠. 마태복음 18장으로 한번 잠깐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3절부터 한번 봅니다. 18장 3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 작은 자, 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이렇게 나오죠. 10절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14절에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하는 작은 자는 어린아이로 이렇게 그뭐 설명할 수 있겠죠. 왜 어린아이를 영접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왜 어린아이를 받들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뭘 의미를 합니까? 우리가 이미 그런 문제들을 풀었죠. 이 어린아이가 그저 아주 어리니까 순진하고 순박하고 악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면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이유는 이 어린아이는 자신 스스로가 권위자가 아니라 그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권위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 되거나 자기가 왕이 되지 않는 자로서의 의미가 이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되겠죠. 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연상되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가운데 그 내용이 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총애하고 아껴서 아브라함 건들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는 뭐 가난한 자죠.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인생,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로서 그는 어린아이와 같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작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책임은 그를 만나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자는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라는 의미는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인정하고 나도 섬기겠다라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그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요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나오는데 이 작은 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그 앞에 그 아래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작은 자로 예수님께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작은 자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작은 자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섬기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의 형제요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의미가 이 내용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봐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없지만 이게 전후 맥락 전체적인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이 본문 안에 숨겨진 내용이요. 내포된 내용이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의 심판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25장으로 가셔서 35절로 보시면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여기 1인칭 단수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 4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울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것을 주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유익을 얻고 예수님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그 일들을 행한 자는 얼마나 그것이 자랑이 되며 복스러운 것이며 영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혜택을 입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행한 어떤 특별하고 어떤 그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것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을 행했을 뿐인데 그 작은 일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는 이 작은 짐들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고 어떤 큰 일에 개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의 짐을 내가 대신 지는 것,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외면합니다. 대신 큰 신앙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의욕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의 말썽 피우는 이 자녀만큼은 조금 고쳐주시고 좋은 대학 좀 보내주시고 좋은 직장에 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좀 다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고 형편이 좀 피면 그러면 정말 주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몇 년만 좀 기한을 주십시오. 내가 돈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따로 준비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 못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주어지고 여건이 주어지고 내가 뭔가를 갖추어져야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일 따따블로 하겠습니다라는 핑계로 오늘을 핑계 삼을 수 없다라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가지지 못하고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실을 받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받으십시오. 그냥 묵묵히 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도 하셨고 채찍에 맞기도 하셨고 뺨을 맞기도 하셨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뭔가 잘되고 성공하고 내가 큰 일들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꼭 캐치해 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예수님께 기억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아야 되고 우리가 엘리야와 같아야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압니다. 그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 광주리나 남았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전혀 이름 없는 한 아이에 그저 자기가 가진 것을 드린 그 오병이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하실 때에는 뭔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냥 가진 것에서 그냥 주님 앞에 드린 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실패하는 이유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그런 큰 일, 명분 있어 보이는 일, 남 보란 듯이 하는 일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추구하는 모습이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신자는 커다란 야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뭐 큰 비전이나 어떤 꿈, 부푼 꿈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그 일들에 순종할 따름입니다. 우린 그런 오늘날 뭐 기독교, 한국 교계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자꾸 부추깁니다. 뭔가 아주 큰 것들을 요구를 하죠. 이 땅을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이자. 잘못하면 공산당 됩니다. 예. 오늘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뭐 말은 아주 거창하고 그럴듯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어떤 그런 내용일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죽으러 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제 가서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을 그 일들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를 언젠가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늘려서 뭔가 좀 큰 일들을 해보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장 내일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지고 가라 하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저 썩어진 하나의 밀알처럼 되라는 것을 요구하시지, 우리가 뭔가 보석처럼 돼서 그 보석을 내다 팔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작은 일에 충성했을 뿐인데, 십자가를 지고 갔을 뿐인데, 하늘의 밀알처럼 그저 썩어졌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하여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내용들을 봐도 우리가 아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작은 일이다 못해 그것은 너무나도 천하고 끔찍하고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 감당하셔야 할 것, 장차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뭘 하겠다, 이것은 다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행한 그 작은 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만큼 다양하고 다를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좀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달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주어진 현실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에게 하듯이 우리의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나를 먹이지 않았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지 않았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하도록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소망함으로 오늘 주어진 모든 신자의 삶 속에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하시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